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장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웬일인지 최근에 새벽 기도 때, 금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번도 안 빼고 이 구절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많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상당히 때로는 곤란하게 하는 구절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인데 기뻐야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곤란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는 것만큼 곤란하고 참 얼굴 뜨뜻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쁘지 않은데 기쁜 표정을 짓는 것 참 힘들고 피곤한 일 아닙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있을 때는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도 문득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문득 집에 혼자 돌아가서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 내가 누구로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사귀다가 여기에 앉아있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드시나 봐요. 저는 가끔, 자주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목사가 저래서 되겠냐 무시하지는 마세요. 가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택할 때 기쁩니다.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기쁩니다. 잠언에서도 소원이 성취되는 것은 생명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소원, 좋아하는 것, 소중한 것, 좋은 것을 얻고 이루고 택할 때 기쁨이 넘쳐서 생명나무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좋지도 않은데 좋은 거라고 하니까 억지로 선택해서 기뻐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오히려 피곤해질 때도 있고, 너도 기뻐하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는 기쁘게 하는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힘 빠지게 하는 그런 날카로운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항상 기뻐하는 것 같고 뭐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야 하고 왠지 인생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놀리고 조롱합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그랬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녹록지 않고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뭐가 좋다고 매일 싱글벙글 사는가? 그런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대, 30년대 미국의 작가인 맥켄이라는 사람은,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청교도 신앙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퓨리타니즘이라는 것은,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aunting fear that someone somewhere may be happy. 청교도 정신이라는 것은 누군가 어디선가 혹시라도 행복할까봐 마음이 졸여서 그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청교도 정신의 거룩함이라고 그렇게까지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야만 되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까? 우리 인생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실력에 좌우되는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될 만한 것만 들어주실 만한 것만 안 들어주셔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것만 기도해야 되는 그렇게 능력 없는 은혜의 통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영광과 존귀, 그 이름과 그 모든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도 헛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점점 해갈수록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의 전체적인 맥락과 분위기를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참 애틋한 교회였습니다. 애틋하다는 건 누구를 생각하면 애틋합니까? 뭔가 연약하고 더 돌봐줘야 되는데 같이 돌봐주지 못해서 그런 뭐 이렇게 막 올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처음 집을 떠나서 대학교 간 학생들 생각하면 자녀들 생각하면 기숙사에다가 이게 떨어뜨려 놓고 나올 때 집에 돌아오면서 부모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애틋한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예상치 않게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유럽에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빌립보 간수가 복음을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섰잖아요. 루디안의 집하고 그리고 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회당에 그냥 객으로 낯선 사람으로 그냥 저 구석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유대인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섰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고 그 데살로니가 시에 그 다스리는 시장들 이런 고위층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 저 아시아에서부터 온 세상을 소욕해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배우지 못할 우리가 받지 못할 도리를 가르치니 쫓아내야 된다고 해서 쫓겨난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베레아라는 옆 동네로 갔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좀 점잖해서 거기서 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까 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바울이 혼자만 일행이 있었는데 자기 혼자만 저 남쪽 아테네와 고린도로 도망을 갔어요. 피신하다시피 가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바울 혼자 저 남쪽으로 피신을 그 제자들이 시켜줬는데 디모데라는 자기 일행, 자기 제자를 정말 바울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내가 너네가 걱정돼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럽니다. 참을 수가 견디지를 못해서 내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노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남아서 이게 돌보다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교회 소식을 가지고 이 고린도에 와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온 거예요. 와서 소식을 전해주기를 애틋한 그 새로 생긴 교회가 믿음이 강인화되는 거예요. 선행이 소문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듣고 그것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한다. 이렇게 편지의 첫머리를 시작하거든요. 애틋한 교회인데 기특하다는 기특한 신앙의 모습을 소식을 듣고서 참을 수가 없어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런데 바울도 쫓겨났으니 남은 교인들에게 그 신앙생활이 편했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유대인들이 핍박하지요. 그거에 동조한 이방인들도,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방인들이었는데 동족들도 핍박하고 환난을 막 일으키지요. 그랬는데 너의 굳게 믿음을 지키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장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라.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을 잊지 말고 소망해라.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모든 아픔을 씻어주실 것이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온 몸과 혼과 영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것으로 위로를 주려고, 그것으로 힘을 주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런 편지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 그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맨 기쁜 일만 있는 사람에게 한 편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일기를 쓰면 감사 제목만 줄줄줄 나오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한 권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아서 그냥 기도할 맛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내 마음과 아픔을 알아주실 그날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까지 기도하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주님만 의지해야 될 사람들에게 주신 권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받을 만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무슨 좋은 일만 일어난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보다 믿음이 특출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 쓴 것이 아니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믿기 어려운 상황에 놓은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밖에는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준 편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늘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울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그냥 공중에 지나가는 말, 남들 형편 좋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 믿음 좋은 목사나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믿고 우리는 그 일을, 그 말씀을 순종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친구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기뻐하라고 하니까,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좋아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천국에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날 천국에서 주님과 다른 아무 걸리는 것 없이, 다른 아무 다른 핑계 없이, 다른 아무 걸림돌 없이 주님과 나누는 그 기쁨, 주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고 고백하는 그 간증,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 기쁨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잔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위하여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아직 그날 되기 전이라도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그 기쁨을 나누도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천국에서 그 누릴 기쁨과 믿음과 감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질의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기뻐야 기쁠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시고 날마다 목자 되시고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깨어있든지 다든지 늘 같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실제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이렇게 특별히 예수 처음 믿을, 저는 이제 어른이 돼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어쩌면 그래서 목사 이걸 노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특별한 경험, 어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막 정말 모든 것을 이길 것 같고 막 세상에 이런 기쁨이 없고 그런 단 한 번의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 처음 만나서 용서받은 것을 알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일을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확신이 있더라.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 아들 되게 한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때 제일 인생이 어려웠을 때인데 무슨 일을 만나도 용기가 생기고 무슨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아까 광고 드렸지만 그 예비 부부를 매일 만나면서 예, 결혼 상담, 준비 상담 공부를 지금 네 번 모였나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애인, 이렇게 연인 사이여서 아직도 정말 서로 좋아 죽,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 상담이라는 게 너네 서로 사랑하냐 이것만 묻습니까?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집은 어떻게 할 거냐, 뭐 가계부는 누가 쓸 거냐, 부모님하고는 어떻게 관계할 거냐, 뭐 애들은 몇 명이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대요. 하나도 두려움이 없대요. 완전히 상대방을 신뢰한대요. 근데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냥 둘이서 그냥 사랑의 감정에 푹 취해가지고 철없이 결혼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 결혼 준비하는 것만 해도 미국에서 이민 온 부모님들보다 자기들이 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차근차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에 눈 멀었을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상대방이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기만 할 때 실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함께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꾸려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은혜의 때에 그냥 그것만 누리다가 그 감정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무슨 뭐 이렇게 막 취했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슬픔에 잠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의 시기에 사랑하는 법을, 대화하는 법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그냥 눈에 콩깍지 씌운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뢰와 상대방에 대한 그런 믿음을 키워가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도, 아니 믿은 지 오래됐었다 할지라도 무슨 큰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두려운 것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지 않아도 좋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떨 때 드문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사로잡아 주실 때는 정말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아, 세상에 걱정이 없고 세상에 하지 못할 일이 없고 아니 하나도 안 이루어져도 그냥 내 인생 이것으로 좋습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은혜 되시니 그냥 나는 주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미련한 사람의 입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 때에 그게 지나가고 다시 슬픔에 빠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전부가 아니고 그때에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든 내 마음의 은혜 충만이 어떻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하고야 말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돕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기뻐도 기뻐하고 때로는 감사 제목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 때로는 참 기도하기 싫을 때 안 들어주실 것 같을 때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럴 때 아버지 주여 하고 입을 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의 시작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입을 열 때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무엇이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계셨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서운한 마음만 있는데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좋은 말 할 수야 있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어렵잖아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임으로 입을 열어 축복하기 시작할 때 나와 형제를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와 형제 간의 모든 구별과 모든 판단은 눈 녹듯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의 기도를 점령해서 나를 승리하게 하는 그 경험을 여러분 아세요? 그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진짜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라서 든든히 믿고 사모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인생을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세니까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때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미련한 우리 눈에도 점점 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감사거리가 아니라고 그래요. 별로 기쁜 게 인생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냥 무자비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잠시 살다 없어지는 바람과 같은 존재가 사람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와 기도와 기쁨은 그 시간의 무자비한 진행을 우리 안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원망하고 후회한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나간 일은 우리에게 어떻게 남아있냐면 우리 마음속에만 남아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나간 일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통회하면서 살아가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슬픔 가운데 보낼 것이냐,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나간 일에 후회와 원망이 오늘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할 거냐, 선택할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앞일을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당장 이 예배가 끝날 그 후의 일도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어요. 그냥 걱정스럽고 이게 혹시 될까 염려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자동 반응의 모드인데, 앞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할 때 나는 어쩔 수 없는, 내가 한 순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미래의 일이 나에게 염려와 걱정거리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끝을 붙잡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이고 용기요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와 기도와 기쁨은 이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사망이 다스리는 것 같은 인생, 허무한 것 같은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으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결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졸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실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셨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고 무슨 두려움이 있든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를 모신 그 기쁨으로 기뻐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